하나님 형상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죠. 우리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그들도 열매 맺기 원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좀 나누자면요, 세 개씩 묶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런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절제에 대한 열매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온유가 빠졌습니다. 온유는 왜 안 하는가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먼저 이 절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온유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It's on you 이렇게 하는 성가대가 확실히 영어가 돼. 우리가 절제하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절제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앞에 맺은 여덟 가지 열매가 썩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하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의 열매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이 절제가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 없는 삶은 비극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라는 이것은 성벽이란 그 한 도시를 보호해주고 안전을 공급해주는 이런 이 물건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성벽을 세운다는 말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재건함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극을 보면요. 이 사극에서 성벽 안에서 이제 성벽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 있는 말을 하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벽이 뚫렸다, 무너졌다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졌다는 것입니다. 박탈당하고 죽이고 전멸당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삶이 바로 이 성벽 없는 삶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하여 들어올 때에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하여도, 잘 달리는 차라 하여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스피드 조절도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제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은 사고치는 삶입니다. 절제를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지배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제함, 참을성, 자제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은 멈추고 안 하고 참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제함과 함께 또 하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before는 지나가고 after에 새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그 다음에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와 함께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선한 삶입니다. 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데 대한 예스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어디부터 시작하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절제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당신이 접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제일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내 자신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절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 나의 삶에 있어서 제어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절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절제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딴 수영에서 딴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 8개를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아주 고되게 훈련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갈 곳 가지 못하고 절제의 생활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코치가 볼 때에는 절제하다가 혼자 있을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절제하는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터뷰는 절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따고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 치즈버거하고 후라이 먹고 싶다고. 예, 그만큼 절제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주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선 절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얼매기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얼매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이 내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누가 보고 있다고 다이어트하고 나 혼자 있을 땐 다 이트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언제 중요한 것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영성이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눈가림하기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그냥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진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네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절제들입니다. 이 절제 네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적인 욕구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 섹스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추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즐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 사이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 선물이 즐겨져야 됩니다.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이라 하면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추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의 엔조이멘트로만 즐기는 이런 무슨 이런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무데서나 누구와나 이 어떤 모양으로나 상관없이 문란한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엔 결혼하면 그냥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나눌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서약을 했는데 요즘은 더 좋은 게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자동차랑 비교를 이렇게 젊은이들이 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샀는데 요즘은 리스 플랜이 좋아서 리스한다고 몇 년 타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보는 것이야. 몇 년 살다가 동거하다가 실증 나면 바꿔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성이란 이것이요, 사실 교회에서 선포하면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시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기 꺼려하는 것들을 사탄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꺼려하는 겁니까? 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성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 그러면서 저런 말은 안 해도 될 텐데 뭐 성 그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요 학교에 등록할 때 옛날에는 아이를 등록할 때 집주소, 이름과 집주소와 쭉 하면서 성별해서 MF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MF에 얻을 수도 있고 계속 박스가 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하는 거 누가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성교육, 세상에서 흐름에 따라 그 문화에 맞는 그것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은요, 부모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아유, 불편하고, 아유, 얼굴은 낯짝 뜨겁고, 하세요. 안 하면 세상의 배움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힘들어도 가르치세요. 요즘 보면은 LGBTQ 해서 그 뒤에 조금 있으면 알파벳 다 쓰겠습니다. 그냥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뭐 그리 많은지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막 뭐라 그럽니다. 이전 인권이라는 이것이요. 여러분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의 권리를 찾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성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세게 이야기하니까 전에 한 영어권에 있던 분이 오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다 라이센스 뺏기십니다. 라이센스 뺏긴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 창조 때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법으로 만드셨는데 이젠 그 법칙은 무시하고 세상이 흐러간다 하여서 세상이 흐르니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천지 창조 때 세우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세상과 함께 변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 죄라고 불러야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politically correct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걸 구글에 찾아보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약삭빠른 짓 누가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이대로 내가 거기에 맞추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politically correct로 사는 것이 아니라 biblically correct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기라 하면 기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절제가 없었어요. 삼손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절제 없는 삼손이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참 블레셋 여자를 와이프로 들이려 하고 또 창녀를 찾아가고 이런 삶을 살던 삼손이 처음은 멋지게 보였는데 나중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시면요. 언덕 위에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거기 흔적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 그 뭐 제사드리고 이런 거기에 한 부분이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서 창녀들과의 성관계 갖는 것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전도 그 꼭대기에 보이고 맨날 지나가면서 보이고 거기에서 뭐 여자들도 뭐 있고 막 이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같이 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외치던 바울이 가혹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고 놀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 호기심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이 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능히 장할 자가 없습니다. 아, 나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들이 왜 성적인 죄에 빠지는다고 생각하세요? 믿음도 좋으신데 내가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방어를 내리고 성벽을 성문을 열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불이라는 것이 파이어플레이스 안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예뻐요. 근데 불을 꺼내갖고 장난 놀다 딥니다. 두 번째 절제해야 될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삶의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물질의 유혹은요,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성에 대한 이런 유혹이 강한 것처럼 물질의 유혹은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를 작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거든요.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운이 굽신굽신합니다. 어디 가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도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뭐 들어가는 문도 틀립니다. 먹는 음식도 틀려요. 죽는 것도 제일 먼저 죽어서 퍼스트 클래스더라고요. 사고 나면 앞에 추락하면 제일 먼저 가잖아요. 꼬리에 앉으세요. 항상 비행기 추락한 거면 꼬리는 살아있더라고요. 어느 미국 광산 근처에 광부들이 기거한 것으로 보이던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두막집 안에 두 개의 해골과 함께 많은 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 두 광부가 이처럼 많은 금을 가지고 이런 오두막에서 죽었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형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금을 캐는데 정신 팔려서 이쪽 지방은 다른 곳보다 일찍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이들이 적당한 금을 캐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떠났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금을 보고 정신을 잃고 이곳에 있다가 엄청난 눈보라를 맞이했을 땐 이미 식량도 바닥나 있었을 것이고 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지도 못할 것.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물질의 허무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죽을 병 걸리면요, 물질의 허무함을 그때 깨닫습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죠. 죽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거 다 들여서라도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계속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해서 살다 보면, 이게 따라가다 살다 보면, 이거 절제가 없다 보면요, 인생 망칩니다. 이민 오셔서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좋은 메모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그 시간을 미스했어요. 아이들과의 메모리가 없어요.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베케이션 한 번 못 가보고 이렇게 늙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그때 어르신들과 함께 저희에겐 소망회가 있지만 거기도 이제 그런 어르신들 그런 모임이 따로 있어서 효도관광을 좀 좋은 데 가자 해서 크루즈를 갔어요. 예, 크루즈를 모시고 갔는데 저도 함께 한 40명 모시고 이제 갔는데 모든 분들의 말씀이요. 평생 이런 여행 처음 해본다는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이민 와서 살기 바빠서 참 이 처음이라고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동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 떠나는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하며 물질 모으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 우리가 참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메모리를 만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 알고는 계시잖아요. 못하잖아요. 큰맘 먹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당신과 나와 둘만 아이들 낳더라도 아이들 절대 데리고 가지 말고 뭐 어디 고아원에 데려다 놓더라도 우리 둘이만 그냥 가자. 그래서 그걸 계속 해왔어요.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메모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도 그 약속을 하고 아이들 어릴 때 멀리 안 가고 그냥 어디 뭐 가까운 데라도 가서 같이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된다. 형편은요 만드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물질에 노예가 되다 보면 노예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따라오라 그러면 안 따라오면요 그냥 놔두세요. 따라오게 만들려고 또 따라가지 마시고. 세 번째 절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의 절제해야 합니다. 말의 절제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말 많이 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조용하고 있으면 70점은 맞는데 입을 열면 50점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입술을 제어하라. 터키 남쪽에 가면 이 타우로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두루미라는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은 보통 새들이 이렇게 좀 짹짹거리고 좀 아름다운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 두루미는 꽥꽥 그냥 돼지 같은 소리를 내는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아있을 때도 이런 소리를 내지만 날아갈 때에 이 소리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두루미는 독수리의 먹이거리인데 독수리는 두루미를 찾지 않아도 소리만 따라서 가면은 독수리가 이제 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되는 이런 두루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노련해진 두루미들은 날기 전에 돌멩이를 하나 입에 물고 난다고 합니다. 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입에 돌멩이를 하나 물고 난대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고 날아야지 밥이 안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이런 사회에서 산다고 하여서 말을 막 하고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다는 것에 있어서 사람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용감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 실수를 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이런 선포를 할지라도 우리의 말에 절제가 없으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헛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나올 때에 이것은 경건의 모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의 말은 어디에 써야 되는가?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양약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목적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좀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encourage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야지, 입을 열 때마다 가시가 돋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은 칼과 같은 상처를 주는 해를 끼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들음으로 좋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 치유의 말, 사랑의 말, 건설의 말, 이익되는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내가 임열 때마다 나는 앞으로 축복의 말을 하리라. 가정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집에 가서, 야, 너 참 멋지구나. 어떻게 우리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자랐냐. 야,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야죠. 아이들이 참 자신감이 생기지. 너는 왜 인간이 그렇게 사냐.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유전자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칭찬하며 이렇게 살아야죠. 신앙생활도 언제 우리가 기쁜지 아세요?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순모임에서 누가 이렇게 설득고 이런 말 하면요, 그걸 멈추세요. 그만합시다. 우리 좋은 말 합시다. 칭찬하는 말 합시다. 그러세요.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저는 다른 은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 모임은 저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요. 박 목사만 나타나면은, 이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지고 아주 재밌어진대요. 그래서, 우린 뭐 재미동포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 나타나면, 아이고, 또 무슨 소리 할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폭탄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터지면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다칩니다. 성경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친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되죠. 가인을 보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 거 안 받아줬다고 동생 블레임하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첫 살인자가 됩니다. 모세가 홧김에 바위를 쳐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왕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관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끝도 비참하게 마무리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려서 예수님께 꾸중 듣고 너 검으로 그렇게 살다 검으로 망한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말을 듣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화나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정의를 위한 분노, 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에 사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이런 뭐 모든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확 욱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 한국 우리말에 욱한다는 말 있죠. 영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욱 찾아봤더니 번역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욱하는지 번역이 없어요. 욱하는 게 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건드리지만 않으면 좋은 사람이야. 난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주 선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건드려도 선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프루시아의 왕이었던 프레데릭 그레이트라는 사람이 거리를 하루는 거닐다가 벽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걸려있는 그림과 글을 집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높이 붙어있는데 그 왕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찢지 못하게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자리에 걸려있는데 왕에 대한 이 만화같이 그려놓은 것과 비난의 글들이 적혀있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왕의 분노가 터지면 자기들까지도 죽겠다 이제 큰일 나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그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너무 높이 있으니 군중이 보기에 좀 힘들구나. 저 뛰어서 좀 가까이 아래 내려서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다시 한번 존중하며 멋지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 우리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보통 우리가 분노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화를 받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럴 때 한번 참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막 욕설 퍼붓고 막 채찍질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는데, 나도 입 다물고 분노보다는 내가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잠언 29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한번 선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는요, 절실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건 동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자기 본능 그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뭘 보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라면서 철 들었다 하는 건 그 변화 가운데, 성장하면서 변화 가운데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철 들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절제가 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무언가 감동적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지금 들여다볼 때에 절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절제가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왔으니 뭐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뭐 또 이렇게 뭐 절제하며 살까, 그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 이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절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혼자의 힘으로 셀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스피릿 컨트롤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나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게 참 여러 가지 열매가 필요하고 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주님 세상에 사는 험하고 억하다는 이 핑계로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니,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셔,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특히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크나큰 보람과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 회복하기 원하오니, 나의 힘과 능력으론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리마인더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